시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심에 따라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마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가만히로다. 아멘. 명절 잘 되셨습니까?
네.
다시 말씀 앞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참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생은 에노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4장 말미에까지 나올 때까지 인간은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에노스임을 자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기 전에는 무한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감기에 걸려서 몇 날 며칠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보신 적 있으실 것 아닙니까? 아,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할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물론 감기보다 더 나은 예를 들고 싶지만 무서운 예라서 우린 조금 몸이 아프기만 해도 아,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유한한지를 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셋은 자기 형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구절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았던 구절입니다. 한 주간 에노스임을 자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노스임을 자각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노스임을 자각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의미있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함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약간 의아스러운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생명이 시간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74년 5월 29일 날 태어났습니다. 제 마지막 날은 아직 제가 모르니까 정해놓으면 그날 데리고 가실 것 같아서 정하지는 못하겠고요. 어느 날이라고 칩시다. 2000몇 년도 어느 날. 그러면 제 생명은 1974년 5월 29일부터 그날까지가 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그 시간이라고 대변할 수 있겠죠.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의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단지 유한자로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어떻게 판정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서두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체코에 밀란 쿤데라라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지은 책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는데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고 나면 그렇게 관에다가 넣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또 발로 다지고 또 그 위에 돌과 봉분을 세우느냐,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책이 질문을 하답니다. 그리고 답을 스스로 자문자답하던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는 절대 살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죽으면 대부분 그 어린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남길 것 남기고 내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초상을 치겠죠. 한 3일 초상을 치고 나면 계산이 다 끝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 밀란 쿤데라라는 이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이 죽고 나서 염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 다시는 숨 쉬지 마. 코로 솜을 솜을 코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너 뭐 가져갈 생각하지 마. 그래서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히고 손발 움직이지 마. 묶어놓습니다. 혹여 무덤에서 다시 기어 나올까봐 흙을 덮고 흙을 다지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영화를 설교 중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계시던 한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였는데,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병원에 왔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이 장로님이 생애 시간을 다 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 보통 임종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있다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장로님이 깨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옆에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옆에 있는 자기 아내인 권사한테, 권사님, 여보, 나 일어났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의사 선생님이 운명하셨다잖아. 하면서 다시 민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었을 때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사는 것을 사람들이 반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말씀 안에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의 판결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로 판결이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 우리를 반기지 않는다면 이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부분입니다. 족보의 부분을 따로 설교할까 하다가 나중에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11장과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연계해서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5장의 족보는 잠시 보류해두고 5장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오늘 본문 2절에 오늘 중안을 두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의 의미, 주신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담이 지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 명칭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임의대로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칭을 지어주실 때 이 존재에 대한 정의를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급훈 많이 보셨죠? 먼저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 책들이나 설교집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또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에게 예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선생, 좋은 의사가 되기 전에 바른 사람이 되면 좋은 아버지가 되고 바른 사람이 되면 좋은 의사가 되고 바른 사람이 되면 좋은 목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앞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할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셨지만 그것을 이루어가야 할 의무가 훈련이 시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는 데까지는 우리의 순종이 함께 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주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상고할 때도 동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복이라는 것도 하드웨어인 우리 몸을 지으시고 소프트웨어인 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복된 삶을 사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다운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은 여러분 시편 1편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복은 뭡니까?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오복이라는 말도 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오복을 뛰어넘어서 아마 마음 한 켠에 여러 가지 복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것, 아니면 나이가 조금 들면서 좋은 직장, 좋은 아내를 얻는 것, 아니 궁극적으로 좀 멀리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책을 가지는 것. 우리는 흔히 복에 대한 개념을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지 않으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게 상충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평행선을 그리잖아요. 그럼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판에 박히지 않고 그저 겉도는 이야기가 되죠. 제가 아이들에게 시편 1편을 먼저 외우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시편 1편을 아주 멋들어지게 외우지만 시편 1편의 내용의 이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니까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은 사탕이요 과자입니다. 자유로운 시간이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코 원하시는 그 복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원인만 동력만을 쫓아간다는 건 잘못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저 사람이 돈이 많다, 출세했다, 어떤 지위에 있다 이런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동과 관련된 것을 복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동사가 세 개가 먼저 나오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번이 먼저 나옵니다. 혹시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것을 발견하셨다면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밑에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뭡니까? 하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하지 아니하고가 세 번이 나오고요.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철저히 행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은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말은 하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도 지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디어가 많이 발전해서 돈이 많거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그 인생이 일평생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여러분 목격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해야 할 바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악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 죄인 이 두 가지 표현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하마르티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삶의 좌표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지 않고 세상으로 맞추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강도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룰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그런 삶의 모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악인이라고 할 때는, 죄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룰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기 꾀가 뭐죠? 꾀가 히브리어로 조언입니다. 그러면 대략 1절에 이 서두의 말씀이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얻는 조언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얻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얻는 조언은 결국 세상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라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럼 일단 세 가지가 하지 말라는 걸 세 가지 반대를 드러내어 보면 여섯 가지가 총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진리의 조언자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진리의 조언자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진리의 조언자가 되므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리 위에 서게 하는 것도 내 주변까지도 복되게 하는 비결이 되겠죠. 1절 서두에 결국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근원적인 대답,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죄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그 중심이 향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여기 길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는 꾀니까 생각이었죠. 여기 두 번째는 방법, 행동이라는 거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나시죠? 네. 생각에서 행동으로 나중에는 삶의 자유로 귀결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선생님. 자, 두 번째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끔 되게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신 거죠? 아마 지금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회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내셨습니까?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공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버리는 겁니다. 청년부에서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오랫동안 동일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드렸듯이 창세기 4장과 5장을 비교하면서 창세기 4장에는 그렇게 성공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번성하는가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창세기 5장은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도 성공적인 삶도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철저히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한번 태어난 생의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본들 마지막 날 내 마지막 끝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서 애통할 일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일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때어져야 하므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음도 어떨 때는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픕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했고 저희 세상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이루기도 했고 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모이면 마음에 떳떳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에 부끄러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인정해 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직업이 좀 낮다 할지라도 아니요. 결코 그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함께 신앙의 길들을 걸어왔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긍지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괴롭고 아파서 서로 간에 우는 것밖에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복되다는 걸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선택하고 어떤 선택이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감을 볼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결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앙이 결과에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서 증명해 나갈 테니까 하나님은 신앙은 과정에 있다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취하는 수단과 방법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개입을 원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일까요? 결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과정도 차이가 없고 결과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결과가 자기가 보기에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숱하게 실패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높게 여기는 이 자리에까지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시간판 위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가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그가 오늘 내게 주시는 일이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방법, 그러니까 아니 반대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으로 간다면 우리의 걸음은 막혀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은 실패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절대로 세상 속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 속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 삶에 주신다는 것이 성공입니다. 실제로 복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수단과 의로운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열매를 맺든지 간에 내가 정도를 걷고서 얻어진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참된 경건은 지족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얻어진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신약에서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을 볼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 동그라미 계속 치고 계시죠?
네.
낙서를 되게 안 하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펜도 검은색으로만 해놓으시면 그죠? 같죠? 아니 뭐 검은색 쓰지 말라 이건 아닌데 빨간색으로도 쓰시고 여러가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동사에다 세 가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단어가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비웃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죠? 비웃는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비웃다라는 게 누구를 비웃는 거죠?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하나님 비웃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적어도 주일 아침에 이 불편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안 비웃으시려고 노력 되게 하시는 것 제가 10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죄송한데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웃으셨다는 걸 제가 한번 서로간에 좀 깨달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비웃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비웃는 행동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웃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비웃다의 깊은 뜻은 모든 일에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비웃는 이라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면, 하나님을 비웃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동의할 수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아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심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생각, 기름 방법, 마지막에 행동, 이 행동에서 마지막에 굳어진 마음, 자리가 삶의 자리로 이 완전하게 굳어져 버렸다, 완결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점점 죄악이 깊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조언과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삶의 내용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버렸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되려고 한다면 그 생각부터 그 조언, 그 가능성 자체를 잘라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겠죠. 행복한 사람, 여기 성경이 말하는 복이 에이레네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행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평안 이런 것과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오히려 때 화목제를 이야기할 때 화목제가 샬롬이라는, 샬라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샬라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흔히 문자로 주고받는 그 샬롬이거든요. 오히려 때 연장선에서 그 샬롬의 의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러니까 이 복, 행복, 복된 이 평안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악인들의 삶에서 떠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지 말라는 걸 살펴봤으니까 하라는 것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봅시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여기 동그라미 쳐보시죠. 기뻐하여, 엄청나게 큰 기쁨 이런 뜻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 인생의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이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하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 제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밖으로 대답을 하면 은혜롭지 않은 대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죠? 이미 답은 나야겠죠.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이, 시간이 복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 됩니까? 율법을, 진리를, 말씀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삼중관계가 좀 존재하는데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 말씀의 참 의미를 밝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희열이 되게 하는 건 제 몫이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머리에 유희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의 호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다이나믹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기쁨은 이제 단지 듣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는 제 몫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에서 진리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말씀에 정통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진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어떻게 보면 2절 상반절하고 2절 하반절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는 히브리어로 뜻은 약간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인데 낮 동안 그리고 밤에도 내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 야, 낮, 동안, 그리고 밤, 내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기 묵상한다가 meditation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이제 영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음미하다, 이렇게 동물들이 낙타가 자기가 소가 맞죠 먹던 걸 다시 입으로 보내와서 씹는다, 되씹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히브리어가 말하는 여기 묵상한다 이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냐면요,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한테 말하는 거죠.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그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 이래야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혼자 한 말은요, 자기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게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어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종얼거리다, 자신에게 읊조리다.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 배운 말씀들을 그렇게 자신에게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행복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찰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주의하고 묵상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고 내 삶의 좌표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작업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며 사는 사람은 이처럼 시냇가의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을 지금 3절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사실은 땅이 좋아서 어디나 이렇게 뭐 풀을 심거나 나무를 심으면 다 자라잖아요. 물만 조금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요, 심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나무 못 삽니다. 근데 광야라고 할지라도 팔레스타인에서도 만약에 그 곁에 조그만 시냇가 있으면 어김없이 나무가 설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한동안 우리 교회에 이름을 카톡에서 공모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좀 하다가 뭐 계시를 받거나 기도하고 이러지 않았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교회 이름을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시냇가 교회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울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시냇가가 어떤 시냇가죠? 물이 아니라 말씀이겠죠. 말씀이 시냇가에 심기운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씀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우리가 우리가 이 시냇가 예배하는 삶, 말씀의 시냇가 근처에 우리 삶이 심겨져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복된 삶으로 나아가겠다 싶어서 교회 이름을 시냇가 교회로 한번 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궁극적으로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옛 시절에는 이 개역 성경에는 좀 표현이 아주 좀 세밀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표현이 약간 추상적이 된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이 실패함 없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해가 거듭해도 해가 거듭함과 상관없이 실패함 없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을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보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축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형통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형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세상적인 사전의 뜻은 형통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형통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내 뜻과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형통은 생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좀 의외의 단어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유익해야 하는 일밖에 없다. 지금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도 형통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좀 밝히려고 히브리어 이 단어는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32장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도 예수 인도하시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쭉 가다가 마지막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빌 크로스비 장인이 지은 거죠.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장인이 지은 찬양입니다.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앞을 못 보고 평생을 암흑 속에서 산 사람이. 그런데 못봄으로 세상의 삶은 잃은 듯 하지만 그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얻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찬송가 432장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이 시냇가가 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열매를 철을 따라 실패함 없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에 깊이 삶의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결국 의인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걸 믿는 것. 지금 그것을 1절과 2절과 3절이 결국 종국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 히브리어에는 이 왕겨라는 말이 우리는 겨,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왕겨, 땀판, 역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삶과 악한 사람의 삶이 대조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의인의 삶에 대조되는 악인의 삶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해서 죄악에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사람은 추수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세상에 빛나는 것을 향하여 살았던 그 삶의 그 모양은 왕겨처럼 번들을 할지 몰라도 그 속은 비어있다는 것, 그걸 밝힌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으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떤 좋은 것을 누려도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끔 좋은 걸 먹고 좋은 데를 구경할 때 그 전에 제가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들이 제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걸 먹는 것, 좋은 걸 보는 게 더 불편할 때 훨씬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도 제가 이 시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것조차 전체가 불편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하려고 시간을 이렇게 다시 반추해서 배경하고 여러 가지 설치해 보는데 그런 게 참 더 깊이 생각이 들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세상의 것은 누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못하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왕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인간은 없습니다. 심판 앞에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고서 세상의 의인을 따라 살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에 처하겠다라고 공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때, 제가 카인 편을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주의 의미는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면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세상의 룰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중을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할 때 이 회중은 예배거든요. 예배는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시간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거든요. 의인의 모임은, 의인의 회중은 이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걸 지금 본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길이 왜 다른가를 지금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인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안다입니다. 라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동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동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거한다는,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들어서 아는 걸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좀 살아보면 그것도 안다라고 이해하지 못하죠. 단지 들어서 아는 건 안다라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표현을 잘할 때 우리는 누가 그것을 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해한 것을 전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이 백성이 망하는 거다.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그 백성 이스라엘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안 것을 삶으로 엮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인정하신다는 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안다, 동행한다, 동거한다, 말씀과 동거한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순종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안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스스로 했지만 하나님이 너가 정말 말씀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건 신앙인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의인에게, 신앙인에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니 표현이 좀 거칠지만 하나님께 애써 쪼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살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지 말라는 것들 하지 않냐고 하라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잘 뿌리내리게 하심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시간이 정말로 복된 그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수단 삼고 방법 삼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읊조리고 중얼거릴 때에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동행함으로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주셔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냇가에 모인 나무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